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것 네 가지,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지요. 화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하게 뱉어낸 말이요. 급하게 뱉어낸 말. 그 말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이지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금과 같은 기회예요. 예. 이것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영국의 속담 가운데 뜨거울 때 쇠를 두들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울 때 쇠를 두들겨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두들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뜨거울 때, 쇠가 뜨거울 때 두들겨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가수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 있을 때 잘해. 예, 여러분들 흔히 잘 부르시지요? 예, 우리 제일 잘 부를 분이 우리 김태훈 장로님이 제일 잘 부를 것 같아요. 예,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가사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의미가 참 깊은데 그 가사의 첫머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예. 옛날에 어떤 왕이 당대의 최고의 화가에게 한 그림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낌으로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한번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을 좀 그림을 보자마자 아 느낌으로 아 뭔지 알겠다 할 정도로 그림을 지금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화가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고민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벌거벗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어디론가를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요. 그 뒤에 배경은 아주 새카만 배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도무지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몰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는 앞으로만 오고 일단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 그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새카만 배경이 있는 거죠. 이제 끝이다. 앞에 있을 때면 이렇게 화려하고 분명해지고 다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명확하게 다 드러나지만, 숨긴 옷이 다 드러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뒤에는 배경은 완전히 깜깜한 이 새카만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시간들을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터 크라이솔러라고 하는 기업가, 사업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회가 우리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은 뒷마당에 가서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네잎클로버를 찾아요? 행운을 기대하니까요.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 집 앞에 기회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타이밍에 뒤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다. 참 어리석은 거지요. 참 어리석은. 찾아왔을 때 문을 활짝 열고 그 기회를 붙들면 괜찮겠는데요. 그때도 때를 놓쳐서 뒤에 가서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오지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기회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죠? 성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출세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또 만남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 중에 헌신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헌신의 기회가 찾아와요. 헌신의 기회가. 오늘 저는 이 헌신의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그게 헌신하는 게 뭐 기회가 있어. 언제든지 하면 되지. 언제든지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또 생각만 가지면 여력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헌신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헌신하는 데까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겠나.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기회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 매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지금 25년째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참 제 거의 평생을 다 그렇게 목회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의 생각은 뭐냐면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다.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누가 알아줄 때만 일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뭐 그냥 술렁술렁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일이란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직감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황상 보아도 아하, 예수님의 생명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십자가의 때가 이제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헌신의 기회인 줄 알고 값비싼 향유를 과감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도 역시 그 향유가 값비싼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철부지 같이 깨서 그냥 예수님 발에 묻혀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여인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값비싼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에 과감히 깨뜨려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정황적으로 그가 충분히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기에 그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과감히 깨뜨려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이 증명해 보이셔요. 그녀의 예상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을 한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역사가 브린턴은 이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이 한 사람 뽑습니다. 이 토마스 카레멜리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일화가 아주 많은 감동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지요. 그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수고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못했대요. 그럼 뭐 언젠가 뭐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가니까 뭐 서로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한 적도 한 번도 수고했다고 표현한 적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돼요. 그 죽음 앞에 그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5분만 눈을 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당신이 수고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아낄까요? 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까요? 조금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못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할까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굳이 그런 거 낯간지럽게 뭐 이렇게 사랑한다, 수고했다 뭐 표현해야 되는가? 사실 엊그제 봄이 되었고요. 날씨가 참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 봄옷을 좀 꺼내 입고 멋스럽게 나름대로 좀 멋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당신 신랑 멋있지? 물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랑 최고야. 야, 우리 신랑 너무 멋있는데? 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제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예.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기대했던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남편 최고지, 우리 남편이 최고 멋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막 기가 살아서 밖에 가서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호들갑 떨지 말고 나가라는데 그래서 나왔지요. 예. 나왔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점심도 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손해는 저만 보더라고요. 손해는 저만 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젠 그만 와라, 이제는 너의 생명의 때가 다 끝났다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젠 다 됐다, 이제 생명의 때가 다 됐다, 이제 돌아와라. 만약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주님 앞에 뭔가 말할 거리가 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한 거 주님 아시지요? 혹시 말할 것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살아요. 아, 굳이 내가 그때 이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아, 괜히 했어. 아, 그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대할 걸. 아, 그때 조금 마음을 좀 알아줄 걸. 뭐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살아간단 말이지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후회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한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회를 잃은 자의 고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잃은 자의 고백 또는 고민, 이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잃은 자의 고백 또는 고민, 그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를 잃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한테 우리는 너무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살아요. 심지어 사랑한다, 수고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요. 뻔히 사랑하는데, 뻔히 우리는 수고한 줄 아는데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은 표현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의 탄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자의 탄식.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음을 인하여 탄식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마음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했어.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괜히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또 괜히 어려움을 주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얘기 꺼내잖아요. 마음에 없는 얘기 쉽게 꺼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아, 괜히 했어. 그 말 좀 참을 걸, 좀 견딜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분 없기를 바래. 오늘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겠지요. 시기적으로 보나 또 분위기로 보나 또 정황적으로 보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머지않았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압니다.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과감히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회를 놓치려는 헌신을 오늘 이 시간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헌신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놓치려는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됩니까?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나보다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스럽지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은요, 첫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을 먼저 나 생각 먼저 하지 말고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온통 자식 생각뿐입니다. 어딜 가도, 좋은 데를 가도,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오직 자식 생각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생각을 먼저, 주님 생각을 먼저 하세요. 내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 제가 억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세요. 유다는 주님보다도 자기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유다는 지금 하는 일이 뭐지요? 돈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죠. 계산이 벌써 빠른 사람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가 얼마인지까지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벌써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대략 계산해봐도 아 어느 정도고 그러면 이걸 내면 내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주머니 좀 몇 개 챙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벌써 생각이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깨뜨려버린 거예요. 괘씸하게. 깨뜨려버렸으니까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보이겠어요. 아 곱지 않은 거예요. 왜요? 유다는 주님 사랑보다도 그 물질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까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은커녕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낭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자꾸 계산해. 아, 내가 이 시간을 아끼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데 내가 이 물질을 헌금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면 얼마나 더 귀하게 쓸 수 있는데 막 여기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온통 그를 향한 관심뿐이지요. 관심뿐이에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내어주어요. 사랑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희생하고도 그것을 보람으로 여겨요. 내가 충분히 희생했는데도 내가 충분히 헌신했는데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이 안 돼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통 다 쏟아부었어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줬어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을 부모로서 보람이다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했어요. 아, 교회 봉사 좀 하시죠.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봉사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숟가락만 맨날 얹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편하게 드시지 마시고 좀 뭔가 좀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제가 몸이 좀 약해서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요. 늘 반복되는 얘기. 누구나. 아유 집사님 좀 할 만한데 좀 봉사 좀 하시죠. 봉사 좀 하십시오. 반드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제가 건강이 좀 약해요. 제가 재능이 없어요.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바보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바보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본인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버거울 텐데 기꺼이 드리고 또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분명히 여유가 없는 분이고 바쁜 분인 줄 아는데 교회가 봉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시는 바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분은 정말 바쁜 분인데, 저분은 시간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교회가 봉사자가 필요하다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주거나 교회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화요일 오전이 되면 늘상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좋은 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교회가 인정해주고 교회가 알아주지도 못해요. 한 번도 교회가 챙겨주지도 못했어요.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종강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저는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으로 목사로서 할 일 다 했다고 핑계 삼고 살아요. 너무 죄송해서 밥 한 끼라도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한번 밥 한번 사드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데도 매주 화요일 오전이 되면 그런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러 나가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과 일터를 다 뒤로 한 채 교회에 나와서 건축의 일들을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바보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누가 친절하게 좋은 얘기하지도 않고 늘 이러쿵저러쿵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왜 저건 저렇게 했냐 맨날 별별 얘기만 듣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 있어요. 건축하는 거 철거하는 거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도와주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은 분주하고 할 일 많은데도 목회자들이 부탁하면 거절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저 순종해주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다들 거절하는데 들 부탁해도 거절하는 이 판에 그래도 바보 같은 성도들 그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고 따라주는 바보 같은 성도들. 그런데요 우리 양정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성도들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바보같이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고 평가 잘하는 분들 참 많아요. 너무 쉽게 그렇게 묵묵히 봉사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우리 양정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바보 같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더라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들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릴 성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 그 향유를 과감히 깨뜨릴 성도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마저 포기하고 내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희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께 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주께 드림들 무엇을 드림들 아깝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을 하려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신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여인의 순수한 동기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여자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순수하게 헌신하는 그녀의 그 행동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 숨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내면에 숨겨진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봐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는데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어떤 교만함, 의로움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작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동기들을 훼손시켜버립니다. 순수한 열정과 동기를 왜곡시키고 그 아낌없는 헌신들을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놀라운 것은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얘기했지만 주님은 지금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옳고 너가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옳고 너가 틀렸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내면들을 보면 문제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물질 어떤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좌우되지 마시고 주의 칭찬을 기대하며 당당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을 하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작가 장 파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내 문을 두드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기회가 한 번 더 너의 문을 두드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기회는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 저는 이 기회를 붙들어 주님과 여러분만이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러브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그 러브스토리가 써내려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러브스토리는 주님 앞에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러브스토리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읽어도 끊이지 않는 러브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도 읽을 게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러브스토리를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드린 게 있어야죠. 내가 주께 희생한 것이 있어야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게 있어야죠. 그래야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러브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지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마냥 흐뭇해하실 그 주님의 마음. 이런 러브스토리가 오늘부터 다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드느냐 놓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기회를 붙들었지만 유다는 그 헌신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자신이 입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기회만 엿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과감히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는 과감히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를 위해 헌신할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십니까? 그때 그 기적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결정적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보잘것없는 소년이 내밀었던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 도시락 하나의 헌신이 결국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의 기회인 줄 알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지만 내어드릴 때, 내가 주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며 헌신의 기회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내일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됩니다. 사실 저도 고난주간입니다. 설교를 9편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9편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의 진액을 다 쏟아야 합니다. 정말 정말 머리 아픕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그러나 바라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새벽기도에 헌신해 주십시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헌신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기록하는 러브스토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허락하신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주신 기업과 모든 것이 크신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